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의 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재물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명언 중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번민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괴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번민이 일어나면 비록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살이 쭉쭉 빠집니다. 즐거운 곳에 가도 무엇을 보아도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먹어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다툼입니다.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서로 간의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또는 누군가가 양보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정을 드러내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다툼은 당시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면에서 시원할 수 있지만 일단 다툼이 일어나면 시원함보다는 서로 간의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텅 빈 지갑입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힌다라고 합니다. 지갑이 비어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체면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가난한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갑에 돈이 두둑히 있으면 왠지 마음도 여유롭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본인이 식사값을 낼 수도 있고 차값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재물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답은 24절에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성경은 재물에 관하여 중립적입니다. 다만 지혜로운 자가 가지면 면류관이지만 미련한 자가 가지면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 솔로몬 등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물질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재물은 곧 복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의 부유한 농부처럼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아무리 곡간을 크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되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보화를 쌓고 나를 따르며 제자가 되라고 했지만 그 부유함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부자 청년은 성경에서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차버린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재물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면에서는 복이 될 수 있지만 그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면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물질로 인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이웃에게 미움받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웃들은 가난한 자를 미워한다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가난한 자가 옆에 있으면 무언가를 챙겨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돈을 끌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면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를 따르고 그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날 때 부담이 없으며 도움을 주기보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가난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재물이 있다면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돈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죄지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룻기에 보면 모압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보리 추수할 때에 이삭 줍는 일을 합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일은 추수하는 일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가난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추수하다가 미처 옮기지 못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본인들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일꾼 입장에서는 귀찮은 존재였고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죽게 놔둡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저들도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임합니다.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며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학대하는 사람들을 종종 주변에서 혹은 뉴스 등에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과 학대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변에 허락하신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주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이라고 우리 앞에, 우리 옆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대하는 자세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위축됩니다. 그런 재물의 위력과 능력을 알고 맛본 사람은 재물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재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의사, 좋은 약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고 한 번 잃은 건강은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늙음도 어쩔 수 없고요. 돈이 있어도 자녀의 성격과 자녀의 진로와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명과 관련되는 것들, 영생과 관련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어서 재물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뢰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쟁하러 갈 때 총이 있는데 굳이 총을 내려놓고 칼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는데 우산을 들고 가서 나는 이것만으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할 때, 재물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재물로 인하여서 선을 베풀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매일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이오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주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